2014년 11월 18일자 총신대학원부의 총신실천신학교수인 양현표 교수님이 한국교회 앞에 놓인 어두운 장애물, 한국교회 앞에 놓인 어두운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글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어두운 장애물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아주 요약적으로 포괄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네 가지를 지적을 해놓았는데 첫째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첫 번째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어두운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장수,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출산, 아기를 낳지 않는, 뭐 안 낳는다고 하면 아니지만은 아기를 적게 낳는 이 저출산은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 부흥까지 가로막는 어두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고 했습니다. 이 양극단적인 분리 현상의 첫 출발이 정치적인 이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주의 사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심각한 대립이 정치 세계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전염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암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됨과 부흥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교인들의 세속화와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를 자초한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교인 수의 양적 감소, 배금주의, 만몬니즘, 즉 돈이 우상화됨으로 물질의 포로가 되고 모든 정신이 물질에 쏠리게 되므로 영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는 윤리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므로 부흥의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든지 성장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개교회 이기주의, 상업적 교회 운영과 재정비리, 세습, 직분, 매매, 초대형 호화 교회당 건축, 이단의 범람, 성적 타락, 양극화된 종교 정치 이념화, 목회자의 과잉 공급, 교회 분열과 분쟁, 교회의 해모 집단화 등등의 이 어두운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문이 막히고 회심자가 없어지고 부흥이 가로막히고 쇠퇴하게 된다는 점을 네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2013년도에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신뢰도가 낮은 19.4%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종교 중에 기독교 교인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 외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더 심각한 부흥의 장애물은 교회가 해모 집단으로 지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전도나 생명을 살려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초기 선교사들과 사명자들인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부흥의 축복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의 상황은 우리 교회가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공동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공동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느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공동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공동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이고 참, 그것도 갖다 붙이네 이렇게 말씀을 듣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공동탑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종말을 보면서 7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탑이 저주의 탑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주목하여 보세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버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데 앉은 자들이 개무시하듯이 무시한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가 무너진 그 자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성이란 말은 다같이 공동탑에 해당하는 성공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면서 쌓아놓은 교만한 자리, 오만한 위치와 솟은 공든성을 심판하여 헐어버립니다. 땅이 엎으십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셔서 가장 비참한 땅바닥에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이죠. 그 후에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것을 밟아 저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탑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든탑, 높이 솟은 성에 앉아 허세를 부리며 무너지지 않을 줄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태풍의 진로를 1mm나 바꿀 수 있나요?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길가에 이름 모를 파란 포기를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불러들이는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아주 능한 존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치스러운 일로 자살하여 죽은 서울시장과 해모스러운 일로 감옥살이 하는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들을 보세요. 그 가문이 죽어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공동탑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핵탄두를 개발한다, 핵탄두를 발사한다 라고 하면서 헛된 허세와 만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발사한 핵탄두는 죽이는 것이지 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죽어가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를 개발하고 발사하는 비용으로 북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엉뚱한 허세를 부림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무시무시한 공던탑인 공산독재의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음 했는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능력은 있어도 흥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능력은 인간 김정은이에게는 없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7절에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팽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반석이란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란 히브리 원어는 추르라는 단어인데 바위, 반석, 절벽이란 뜻입니다. 암석층으로 된 견고한 반석 같은 피난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 견고한 반석,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피난처라는 뜻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반석이라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할렐루야. 구원의 바위시라. 반석이라. 그리고 첩경이란 히브리 원어로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영, 길, 행로,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걸어온 길, 삶의 행로, 발자취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신실한 의인의 발자취인 첩경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고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는 길에 굴곡이 없도록 힘든 오르막이 없도록 함정이나 구렁이 없이 아주 평탄하게 길을 닦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절망스럽고 공포스럽고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완전한 바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절대 안전한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굴곡 많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평평하게 힘들지 않도록 8차선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안전하게 지키시는 반석 요새, 우리의 위험한 인생길을 친히 앞장서서 첩경을 평탄해서 평안하고 사고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에 보면 신실한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산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큰 바위가 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 바위가 되시고 첩경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전과 행복, 이 나라의 평안과 부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맹물인 금문교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이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줄로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함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저도 여기에 가봤습니다만 이 금문교는 지진이 빈번하고 약한 지반 위에 넓이 6차선,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길이가 2825m입니다. 약 3km쯤 됩니다. 지진 8.3 그리고 시속 160km의 강풍을 견뎌내도록 내진 설계가 된 다리입니다. 그 모든 무게를 두 개의 주탑에 걸친 케이블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1937년에 완공된 이후로 아무런 하자도 없이 어떤 강풍에도 이겨내고 너무나 안전한 다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지진, 강풍,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 수많은 철사들의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사들의 함께. 이 두 가닥의 이 케이블, 227m의 높이에 주탑에 매여 있는 96cm 굵기의 케이블. 그 안에, 요 안에 우리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1번 철사. 철사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1번 철사 2만 7천 개의 철사줄이 함께 모여 한 다발의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철사의 1번 줄은 아주 가늘고 힘이 없는 철사줄이지만 2만 7천 개가 함께 붙어 있을 때는 엄청난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개의 케이블이 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주 케이블과 밑으로 내려놓은 이 케이블은 이게 전부 1번 철사출의 답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번 철사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지만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강풍도, 어떤 강한 지진도, 어떤 어려운 힘겨운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피난처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굴곡이 많고 함정에 구덩이가 많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첩경을 팽탄하게 해주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 되어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멸을 시키는 심판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징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는 공동체적 징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투쟁했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씨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남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고난의 시기를 간통할 때라도 남은 자인 믿음의 거룩한 씨가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불시험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남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에게 궁극적인 환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하셨다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죄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남은 자를 단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남은 자, 신실한 믿음의 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속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공동체적 징계입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인 형식적인 교인, 가라지, 불순물, 쭉정이 등등을 걸러내시고 남은 알곡,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종자를 남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징계가 임할 때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죽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정화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용광로 없이는 정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 같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의 때라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기셔서 한국교회와 우리 맹성교회의 거룩한 거루터기, 부흥의 거루터기로 삼을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 속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여호와는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평강이란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 복지, 행복, 번영, 안녕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복받는 자, 보호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 행복한 자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평강, 곧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자식이 날마다 찌그럭빼그럭 뭐 이혼하니 갈라서니 뭐 못 살겠다는 일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 살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강이요, 행복이요, 샬롬이요, 토업이요, 에이레인이에요. 저주나 그런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행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놀랄 지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계속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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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다는 강력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범죄에 타락한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과 같습니다. 왜 그래요? 복되게 행복하게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며 저주스러운 범죄 행위를 하며 삶의 현장이 가시밭같이 어렵고 힘들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맞고 빼앗긴 이 행복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구약의 축도인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행복을 위해 지켜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샬롬, 행복의 복과 안정과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된 특별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맹성기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너의 안전을 책임지는 반석이 될 거야. 평강의 복을 주고 행복을 내가 지켜주고 혹시 행복이 빼앗기더라도 행복을 다시 찾아서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팽강하고 팽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7절에 가서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팽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심지란 단어는 원어로 에체르인데 의도, 사람이 의도하는 의도, 목적, 결심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심지란. 그리고 견고한이란 말은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지지하다, 의지하다, 지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신앙과 믿음의 의도, 신앙생활은 목적, 그 결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신실한 믿음의 상태가 탄탄하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자는 마음심자, 뜻지자입니다. 심지. 그러니까 마음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꼭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커가면 같이 이것이 갯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고 잘 변질되는 사람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잘 변해요. 조금 가다가 또 변질되고 2, 3년 자라다가 변질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석 같은 구원의 능력,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확고 부담하고 변치 않으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갑절로 받는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다 넘어지고 죽고 쫓겨나고 해도 하나님이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믿음은 변치 말아야 이 큰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변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행복한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 말한 다음에 결론에 이 말을 붙입니다. 즉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두려운 환난이 닥친다더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시종여일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일에 믿음의 심지를 견고해서 변함이 없게라 그 말이에요. 변함없이 힘쓰고 충성된 사람이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고 큰 승리, 평강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정절,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꿈에 목사님과 집사님이 죽어서 한날에 천국에 왔습니다. 집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하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포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이러지도 않고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말만 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께 왜 사람 차별합니까? 내가 올라오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너를 맞으면 그 사이에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불안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라고 말. 한국의 목사들을 꼬집어서 한 얘기겠죠. 세속적인 명예용 건세욕을 꼬집는 우화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온 데 쏘돌아다니면서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뭔 장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프로필 보면은 뭐 한 바닥 가지고 되지 않아. A4 용지 두 바닥이나 돼. 나는 한 두 줄 쓰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경력이 없어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디 자리에 가서 권세나 얻으려고 하냐. 처음 목사로서의 신실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투란 감투는 다 뒤집어 쓰고 권세를 부리며 교권 행사를 하는 이 빗나간 현대 목사를 빗대어 지어낸 이야기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에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겸손히 주신 사명을 처음과 같이 변질됨이 없이 순수하게 행해야 됨을 깊이 마음에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심지가 견고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반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으로 남은 자가 된 특별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눈다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환란이 와도 어떤 참기 힘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알곡신앙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환란과 어려운 근심을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지시겠다고 남은 자의 축복 남겨두겠다고 남은 자의 거룩한 믿음의 씨로 세우셔서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루터기로 쓰여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 현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씨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